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본문에 신자가 삶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있듯 그것은 기쁨과 근심이지요.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심은 여러 가지 잠깐의 시험에서 유래한다고 6절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쁨과 근심이라는 두 감정을 볼 때 신자의 삶의 두 국면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보호와 시험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세에 그 구원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고 5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6절은 지금은 너희가 시험을 겪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보호의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시험을 겪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하고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시험과 보호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깔끔히 정리가 될 텐데, 사실 당시 수신인들의 사정을 보면 이 말이 그렇게 간단히 들리지는 않았을 법한 사정이 보입니다. 당시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들은 아주 최근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또 그에 따른 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소개받고 이제 가족들이 다 따랐던 그때까지 시민 종교를 버리고 생활 양식을 급격하게 바꾸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동시대 사람들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모욕을 겪는 삶을 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곳곳에 보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겪는 슬픔, 두려움, 혼란, 근심과 같은 감정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이 수신인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끝나겠구나, 이제 곧 끝나면 하나님의 보호로 이제 그런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삶을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3년 후에 순교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했던 사람이 곧 자신의 생명도 추스르지 못하고 세상을 이별하는 것들을 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꽤나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의 그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깐의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저 이번 한 번만 견디면 지나갈 그런 근심이 아니라 사실 신자의 삶의 보편적인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는 좋지만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시험도 우리의 삶을 형성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자주 그러하듯 하나님의 복음이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라고 기대했다면 사도가 여기서 고난과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쁨까지는 별로 바라지도 않고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좀 잦아들면 좋겠다는 것이 작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려면 근심의 이유인 고난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려면 고난을 막아준다든가 또는 고난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평범한 기대와는 달리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둔 채 고통만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죠. 복음은 고난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보호와 그로 인한 기쁨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대체 고난도 막아주지 않는 보호란 어떤 보호란 말인가? 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은, 또 이 시험은 대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호하신다는 말이 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오늘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 대체 이 고난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신자가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죠. 2장 18절을 한번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라고 얘기해서 당시의 종들,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던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종들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듯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20절에 선을 행하느라고 고난을 받을 때 참아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단순히 사환들에게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당하고 또 선을 행하는데도 이상스럽게 그에 따른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빚어지는 그런 현실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21절에서는 그 고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느라 고난을 자초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당할 고난에 대한 본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고 여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신자에게 고난의 삶이 있을 것을 처음부터 아주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여 신자의 고난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도 마음의 무장을 하여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고난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절과 2절에 그 고난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와의 인연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사람은 다시 전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날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죄와 끊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한다 하고 고난의 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난은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낸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여기서 가르쳐지듯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어쩌다 만나게 되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환란이 심한 때에 잘못 태어나서 이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삶에 채워지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게 되는가?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신자는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그 전에 이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상히 여기는가? 이전과는 달리 신자인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게 된 것, 그것을 아주 이상히 여기고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자의 고난은 세상사의 어려움,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신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과의 삶과는 다른 식의 삶의 가치관을 갖고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빚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자들의 모습을 몹시 불편하게 여기게 한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 사도의 설명에 따르면 복음을 받아들여 산다는 것은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인 격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 전보다 더한 고난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지금 왜 이 고난받는 일에 대해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따라 고난을 참아내는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난이 과연 무슨 일을 이루는데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이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장 12절로 넘어가시면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불시험이란 불에 넣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속을 재련할 때 불에 넣어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도를 확인하고 혹 불순물이 있다면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불 속에 쇠를 집어넣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 말하는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신자를 연단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자가 겪는 고난을 지금 그 사도는 불시험이라는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의 고난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6절부터를 보시면 그 이 대목에서 신자들이 겪는 고난의 독특한 점을 사도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란 신약시대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로는 신자가 된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제받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고난을 말하는 대목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겪는 고난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였는가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란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지의 많은 부분을 심판에 할애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이방 족속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일 때가 많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곳에 보면 예레미야서 25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그 잔을 마시우게 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말씀을 따라 주께서 주신 술잔을 이제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는데, 그 일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부터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인데, 이처럼 구약에서 나오는 심판은 이방 민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어지는 메시지로 먼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판은 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일 때가 많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심판을 자꾸 말씀하시는가 묻게 됩니다.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묻게 되죠. 과연 선민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28면입니다. 구약 1328면 1절부터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귀환한 백성들, 나라가 모두 멸망하고 한참 만에 돌아와 있는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귀환한 백성들은 몹시 삶이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조상들처럼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이들에게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기근이 빈발했고 농사는 흉작을 반복했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왜 여기 돌아와 있는가 하고 묻게 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듯 그들은 주가 성전에 임하시기를 구하고 있었고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와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오신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실 그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자신들의 팍팍한 현실에 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서 그분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이들의 기대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아무도 당할 수 없고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일은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그리고 표백을 하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표백을 하는 잿물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불과 잿물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3절에 보듯 레위 자손을 향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바라기에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모두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드디어 약속되었던 대로 번영과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오시게 될 그분의 돌에는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죠. 레위 자손은 재물을 건네받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니까 레위 자손만 깨끗하다고 해서 봉헌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들을 통해 드려질 봉헌물이 깨끗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봉헌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누누이 가르치는 것처럼 재물이 깨끗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자들이 깨끗해져야 가능한 일이니 지금 이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단련하실 것이고 그들을 표백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이 있게 되면 4절에 있듯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일 모든 것이 바로잡힐 일 그것이 심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여기서 보듯 멸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6절에서 보게 되듯이 야곱 자손들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4장에서도 반복이 됐는데 4장 1절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 노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메시아의 도래로 빚어지는 심판은 또 두 가지 일을 이루어냅니다. 1절에 있듯 한 경우에는 모두를 소멸시켜버리는, 모두 멸망시켜버리는 결과를 내고, 또 한쪽으로는 2절에 있듯 치료하고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생명력으로 충만한 일이 벌어질 것, 그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은 각각 다른 대상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3장에서 약속 그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 그것은 바로 2절에 해당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임하실 심판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 그런 모습까지 바꾸어 놓게 될 일에 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메시아로부터 메시아에게서 실현되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난 일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 일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초림에서 다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세례 요한도 의아하게 여겨서 과연 오실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메시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재림에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이제 앞으로 오실 두 번째 오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 시간은 신자들에게 말라기 3장에서 약속되고 있는 것처럼 재련과 표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시험을 베드로전서에서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합격 여부를 따지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시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되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 381면입니다.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의인도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의인이 받게 될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구원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실현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그런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백과 재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한 할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니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창조주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 그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창조주에게 의탁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부름받아 신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여기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 성도를 모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서 고난이란 삶의 진면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17절에 이야기한 우리에게 심판이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심판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결실이 확인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탕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고집했던 자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맞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가 맞아주어서 다시 아들이 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돌아왔으니 모든 일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겪게 되는 심판이란 탕자가 아닌 이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아들이 오랜 삶을 거쳐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로 비유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돌아온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오랜 여행을 거쳐 전보다는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 마음은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아들이 이제 청년으로 나를 떠났는데 어른이 되어 어엿한 어른이 되어 돌아왔구나 하는 감격이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란 버림받을까 버림받지 않을까를 판별받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던 시간, 아버지께 아버지 제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이 고난, 그런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표백과 재련의 과정을 겪는,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복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고난을 겪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 너희가 고난당할 때마다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욕받는 일,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일, 그리고 삶의 여러 기회가 줄어들어 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 이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가 여기 백성들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이 바로 오늘 읽은 1장 5절과 6절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란 말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도래할 때까지, 그 구원의 날까지 너희는 보호될 것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보호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 일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6절에 7절에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가 되어가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일이 고난을 통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고난은 우리들을 단련하여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5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란 믿음을 단련받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무언가 우리에게 벌어질 일을 막아주어서 우리가 아무 일도 겪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적극적인 보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그저 이 상태, 이 자리에 머물게 만들 만한 온갖 방해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라고 멈춰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낼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까지 단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서 있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호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신자가 겪는 고난은 주 앞에 감사함으로 견디어낼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란 이러한 것이죠. 우리는 문득 복음을 받아 신자로 사는 삶을 마치 구원이나 천국이라는 어떤 합격증 또는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무슨 증서를 갖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여서 겪게 되는 고난을 겪으며 단련되어 인생의 한 지점을 통과해 나가는 일이라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겪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겪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구원의 날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심판의 날은 기다리던 날, 고대하던 날, 평생에 바라던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고난을 마음에 감수하기를 감내하고 어떤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다고 버텨가는 그러한 모습인가? 바로 이런 삶을 겪어가는 신자의 모습을 8절에서 우리에게 좀 다른 모습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지금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내 하면서 사도는 이 서신을 받는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8절은 그들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난이지만 이들의 삶의 관심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자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오늘도 고난받을 것인가? 오늘은 그래도 이 정도로 견디고 지나갔으니 한숨 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고난이 아니라 보지 못한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앞으로 보게 될 주님의 얼굴, 그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배울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에 고난이 있어 근심하지만 그 고난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삶의 주제는 고난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자인 우리는 그렇게 고난 속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 순도가 더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 결국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오늘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오늘을 기다렸다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난으로 정련된 우리의 모습을 주께 보이기를 기뻐 소망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날의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어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자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왔구나 하고 주님도 감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진면목으로 만나보게 될 날,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날을 대비하는, 준비한 날로 오늘의 고난을 양식으로 삼으라 하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사도가 이렇게 고난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제 갓 신자가 되어 이것이 신앙인가, 이것이 복음인가를 묻고 있는 교인들에게 다소 뻔뻔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욱 크게 기뻐할 수 있다. 너희 인생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말아라 하고 이들을 복된 소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오늘 우리도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가까이 가게 할 양분으로 우리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바로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구나 소망하며 기대하고 용기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마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어 더 선택의 기회가 줄어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 것 같고 삶이 더 좁아진 것처럼 보여서 두렵고 떨리고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일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쁘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복된 일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